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태 지역 국가들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상품과 서비스의 큰 시장을 이루고 있다며 이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들로 러시아와의 단일 전략망 구축 사업과 입자 물리학 연구소와 같은 연구소 설립 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행사에 참석한 한국정부대표단은 러시아 측과 양국 간 기업 지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와 항공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백악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을 비롯한 세계에서 반테러 활동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격퇴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접국인 예멘과 시리아 내전 사태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살만 국왕과 최근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만 국왕이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가 3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합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미 해병대의 신형 수송기 NV-22 오스프리와 미군 강습 상륙함 그리고 일본 해상 자위대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휴가와 호버크래프트형 상륙함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상륙함에서 무기와 군수 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는 후방 지원 훈련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돈 브리츠 2015로 명명된 이 훈련은 양국 정부가 지난 4월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이 훈련에는 일본 자위대 병력 1,100명이 참가했으며 미군 이외에 멕시코군과 호주군 등도 동참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31일 발생한 폭력 시위와 관련해 극우 민족주의 정당 스보보다 소속 고위 인사 2명이 기소됐습니다. 스보보다 당수인 올렉 차그니복이 4일 내무부에 소환됐습니다. 현지 언론 키예브 포스트는 차그니복을 인용해 스보보다 당원 2명이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31일 폭력 시위에 가담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보보다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의회 건물 주변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벌어져 경찰과 군인 140여 명이 다치고 3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당시 현장에 수류탄을 던진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동부 지역에서 반군에 대응한 민병대원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날 의회는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동부 지역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개헌안 처리를 했고 극우 세력은 이에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달 5.1%로 집계돼 지난 2008년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8월 한 달간 미국 내에서 17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실업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떨어진 5.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의료와 금융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광업과 제조업 분야는 감소했습니다. 이번 고용동향 보고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래 0%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과 규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인 5일은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졸업반 학생들 중에 많은 수가요. 입사 1위로 꼽은 회사 중에 하나가 뉴욕 최고의 경매 회사인 소더비 경매라고 합니다. 신입사원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이 회사 직원들은요. 소더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다닌다고 하죠. 일단 경매가 뭔지부터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열었을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상품 판매 방식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엄정한 평가를 받고 기본 가격이 매겨져서 구매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더비 경매는요, 주로 예술품을 다루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1700년대 설립 이후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품들과 수집가들을 연결하면서 성장해와서 지금은 예술 사업 분야에서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많은 경매가 소더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워낙 희귀한 이 진품, 예술품을 취급하는 터라 전 세계 갑부들이 소더비에 주목을 하죠. 이번 주말에도 1억 300만 달러 가치의 300년이 더 되는 중국 청나라 시대 유물 수백 점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개인 소장품 경매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매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이 경매는 오는 11월에 열리지만은요. 이 소더비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하고 있는 크리스티 경매 회사와 맞붙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경매권을 따낸 소식이 화제가 된 건데요. 이 11월 경매에 올라갈 개인 소장품의 총 경매 가격이 자그마치 5억 달러가 넘더군요. 이 개인 소장품이란 말에 눈길이 갔을 텐데요. 대체 누가 갖고 있는 무슨 작품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을까요? 바로 지난 4월에 사망한 소더비의 알프레드 토브먼 전 회장이 50년 동안 모았던 500여 점의 최고가 미술품들입니다. 피카소, 모딜리아니, 마크 로코스 같은 세기를 대표하는 미술가들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매에 나온 적이 없는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소더비 경매의 자존심을 지키며 구경하기 힘든 경매가 붙을 걸로 예상되는 터라 전 세계 미국 미술품 애호가들이 벌써부터 큰 관심 갖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 뉴스 용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현재 워싱턴 33도 기온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9월 5일 토요일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내륙에는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 15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고요. 20도에서 28도 예상합니다. 신의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26도 분포. 개성 흐리겠습니다. 19도에서 23도 분포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시작해볼까요? 클리프 리차드가 부릅니다. Early in the morning 골라봤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서약했다는 소식 오늘 첫 뉴스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미국의 8월 실업률이 발표됐는데요. 발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사당국이 손전화 추적장치를 이용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부동산 재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요즘 가는 곳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죠.
네.
예, 공화당 경선 결과에 승복하기로 서약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목요일 뉴욕에서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뒤에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공화당 후보로 선출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공화당 경선 결과를 따르고 독자적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또 공화당에 충성하고 공화당의 보수적인 원칙을 따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네, 이 사실 트럼프 후보가 지난달 초에 열린 1차 공화당 후보 TV 토론회에서 탈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죠.
맞습니다. 당시 사회자가 후보들에게 만약 다른 사람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면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유일하게 손해들면서 약속하지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3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예, 공화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설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직접 찾아간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니까 말이죠.
네.
트럼프 후보는 서약서에 서명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만약 트럼프 후보가 경선 결과를 따르지 않고 탈당한다면 공화당으로선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독자적으로 출마한다면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후보표를 빼앗아갈 가능성이 더 크죠.
네.
자,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트럼프 후보가 일단 탈당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공화당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과연 서약을 지킬까요?
예,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네.
서약서를 찢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사실 트럼프 후보가 서명한 서약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서약을 깨고 독자적으로 출마한다고 해도 공화당이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서명한 이 서약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공화당이 트럼프 후보한테만 서약서를 요구한 건 아니죠?
예, 물론 아닙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트럼프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16명 후보에게도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서약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뿐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후보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로 이름을 올리려면 9월 30일까지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네.
버지니아 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주목을 받는 후보가 트럼프 후보라면 민주당에서는 이 대선 출마 여부로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인데요. 본인이 대통령 선거 출마설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부통령이 목요일 애틀랜타의 유대교 회당에서 연설했는데요. 연설 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부통령은 본인과 가족이 출마에 나설 감정적인 힘이 있느냐가 출마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대선에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부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아직은 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임을 내비쳤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오는 10월 13일 열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라도 바이든 후보가 이번 달 안에는 대선 출마를 결정할 거라고 추측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개인 이메일 계정 논란으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위기를 맞으면서 바이든 후보의 이 출마를 부추기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네.
바이든 부통령 역시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한때 거론됐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과 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이 출마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었죠.
네, 그러면 그런 추측을 이번에 일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건데요.
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말이 나돌고 있지만 다들 사실이 아니라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본인과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들을 떠나보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문제는 시간표를 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 바이든 부통령의 장남인 보 바이든은 지난 5월에 뇌암으로 세상을 떠난 바 있고요. 바이든 부통령은 앞서 첫 번째 아내와 갓난아기였던 딸 역시 사고로 잃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발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금요일 8월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량을 발표했는데요. 자, 우선 실업률은 전달인 7월에 5.3%보다 0.2%포인트 낮아지면서 5.1%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4월 이후 최저치고요.
네.
특히 실업률 5.1%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간주하는 완전 고용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일자리 증가량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량이 17만 3천 개로 나타났는데요.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22만 개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거기다 지난 7월에 신규 고용 증가량이 4만 4천 개 더 증가한 것으로 수정이 되면서 전달 대비 하락폭이 커졌는데요. 지난 3개월간 평균 신규 고용 증가량이 22만 2천 개고 올 한 해 평균이 21만 2천 개임을 고려하면 8월의 일자리 증가량은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8월의 노동시장 지표가 앞으로의 미국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미국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일부에선 연준이 바로 이때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이 주요 경제 지표가 바로 금요일에 발표된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율인 거죠.
네. 일자리는 많이 증가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지만 최근 이 금리 인상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난달 말에 미 상무부가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높은 3.7%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역시 8월 만에 6천 건이나 떨어지면서 27만 1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었죠.
네, 연준도 앞서 금리 인상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말 미 서부 와이오밍주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연례 경제정책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연준의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8월 고용 동향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금리를 올릴 시점이 가까이 왔음을 시사해줬습니다.
네.
연준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이자율이 0%에 가까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이 좀 더 개선되고 물가가 이 중기적인 목표치인 2%까지 회복된다는 확신이 설 때 기준 금리를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럼 이번 실업률하고 일자리 증가율 발표가 연준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준이 한 해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는 12월까지 금리 인상 결정을 늦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형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8월의 비농업 신규 고용은 평균적으로 전문가의 예측보다 3만 개 일자리가 적게 발표됐고요.
네.
이후 7만 9천 개로 상향 조정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 점을 감안한다면 연준이 8월의 수치에 그다지 높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일부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결과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앞으로요, 수사당국이 손전화 추적 장치를 이용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지침이 내려졌네요.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는 앞으로 이 사법집행당국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 손전화 추적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 영장을 발부받고 또 언제 추적 장치를 사용할 것인지 판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법무부의 셀리 퀼리안 예이츠 부장관은 이 목요일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법무부의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예이츠 부장관은 이 새로운 정책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염두를 두고 있고 투명성과 일관성 그리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손전화 추적과 관련해서 사생활 논란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네.
결국 법무부가 조처를 취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와 이 법무부 산하 기관들이 이 손전화 추적 장치를 사용하면서 사생활 보호법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추적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이 법적 기준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전체적인 기준을 통일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손전화 추적 장치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예. 어떻게 추적을 하는 건가요?
예, 이 손전화 추적 장치는 가장 널리 쓰이는 기기의 이름을 따서 스팅레이즈, 일명 가오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서류 가방 크기의 전자 기기로 범죄 용의자의 손전화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하는 겁니다. 용의자의 휴대전화에 신호를 보내고 이를 추적해서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이지요.
예, 범죄 수사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인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이 기기가 가짜 손전화 기지국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의자 주변에 있는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의 손전화의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가오리 추적 장비는 휴대전화 일련번호를 수집하는데요. 연방수사당국자들은 전화번호 외에 이메일이나 뭐 문자, 연락처 목록, 사진, 또 다른 손전화의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개인정보 취득에 관한 우려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럼 새로운 정책은 모든 사법집행기관에서 도입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연방기관에만 적용되고요. 각 주와 지방기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이 연방기관도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영장이나 판사의 허락 없이 추적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이 예외가 되는 사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가 예외에 해당할까요?
네, 일부 위급한 상황에서는 영장 발부에 보류가 가능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심각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증거 파괴가 임박한 경우,
네.
흉악범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도주를 방지해야 하는 경우는 영장이 보류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은 영장 발부 말고도 이 수집한 정보를 파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법당국은 용의자의 위치가 파악되면 최대한 빨리 이 수집한 정보를 지워야 하고요. 위치 추적에 실패하고 있다고 해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수집한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용의자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용의자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가짜 기지국을 세워서 용의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소한 30일에 한 번은 정보를 파괴해야 하고요. 이후 전화번호를 확보하게 된다면 또 바로 정보를 없애야 합니다.
네.
반대로 용의자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는 사법당국이 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예. 자, 이런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 나오고 있나요?
예,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측은 이번 정책이 미국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면서 여전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에서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이 노동절입니다. 아,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이 노동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미국에서는 이 노동절을 레이버 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해마다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이라고 해서 이 미국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 미국을 부강하고 번영된 나라로 만드는 데 공헌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이 노동절인데요. 노동절을 5월에 기념하는 나라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전 세계 80여 개 나라,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 쪽 대부분의 나라들이 5월 첫날을 메이데이나 이 워커스데이라고 부르면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은 국제노동자절 또는 5.1절이라고 해서 이날 전국적으로 이 성대한 기념행사를 갖고 있죠.
네.
이 한국에서는 이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불리든 간에 이런 나라 노동절은 다 이 미국의 노동운동을 뿌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19세기 미국에 있었던 이 대규모 노동자 시위를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시에서 약 8만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또 사회주의 개혁가들이 8시간 노동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사건입니다.
네. 뭐 자료를 보니까요. 당시에는 보통 뭐 하루 10시간 또 주 1일 7일씩 일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나 뉴욕 같은 대도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하라는 목소리 가 컸는데요. 시카고에서 5월 1일 이런 요구를 관찰하기 위한 이 대규모 파업 집회가 열린 겁니다.
네.
이날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간 사람이 약 3만 5천 명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에 이 시카고 헤이마켓 광장이라는 곳에서 경찰의 발포로 유혈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벌어지게 됐고요.
네.
예,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고요. 또 노동자들을 위한 날, 그러니까 이 노동절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왜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지 않고 9월로 정한 걸까요?
예, 당시 미국 대통령은 22대와 24대를 역임한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노동절을 5월 1일로 정하면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을 기념하는 것처럼 보여줄까 봐 걱정했다고 합니다.
네.
예, 특히 당시에는 이 헤이마켓 사건을 보는 시각 가운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주동해서 공산 폭동이 일어난 거라는 주장도 많았는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없애기 위해서 9월을 노동절로 정하게 된 겁니다.
네. 이 노동절이 공휴일로 제정되기 전에도 노동단체들 사이에서는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날이 있었죠.
예, 그래서 사실 누가 처음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날, 노동자를 만들자고 제안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 당시 주요 노동조합 가운데 하나였던 미국 노동자연맹의 공동 창시자인 이 피터 맥과이어가 처음 제안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뉴욕의 중앙노동조합 CLU 사무총장이었던 매튜 맥과이어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뉴욕 중앙노동조합은 1882년 9월 5일에 뉴욕 시내에서 노동자를 위한 시가 행진을 주최한 적이 있는데요.
네.
예, 미국의 역사가들은 이걸 첫 번째 노동절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노동 중앙 노동조합은 이듬해도 같은 날 이 기념 행사를 가졌고요. 2년 뒤부터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기념일로 정했는데요.
네.
예, 이런 얘기가 다른 주에 있는 노동 단체들에게 퍼지면서 곳곳에서 비슷한 행사를 가지면서 이날을 기념했습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9월 첫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제정한 데는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네. 노동절이 연방 공휴일로 제정되기 전에 먼저 노동절을 공휴일로 삼은 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래 뉴욕주가 가장 먼저 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먼저 법으로 제정한 건 오레곤주입니다.
네.
예, 오레곤주 의회는 시카고 헤이마켓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해인 1887년 2월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동절을 주의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뒤를 콜로라도주, 매사추세츠, 뉴저지 같은 주가 따라서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에 들어와서 의회가 매년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법정 공휴일로 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노동절쯤이면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있죠.
예, 다른 나라 노동절처럼 미국에서도 이 노동절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성대하고 다양한 노동절 기념 행사가 많이 열리긴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독특한 풍경이 이 노동절이 되면 여행객이 아주 많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이 노동절이 9월 첫째 이 월요일인 것하고 관련이 많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 근로자들은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토요일부터 노동절인 월요일까지 사흘간 쉴 수 있는데요. 보통 많은 미국인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여름이 끝났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예, 또 많은 초중 고등학교가 이 노동절 다음 날부터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집 밖을 나서는 미국인들이 엄청 늘어납니다.
네. 올해도 이 노동절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미국에서는 매년 이 노동절 전후로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자동차 행렬 보는 게 전혀 낯선 일이 아닌데요. 전국 자동차협회 AAA가 발표한 걸 보면요.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약 3,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워싱턴 DC 지역 주민들은 약 85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겠죠.
맞습니다. AAA에 따르면 올해 전체 여행객의 87%가 이 자동차 여행을 택했고요. 7%가 항공편, 그리고 5% 정도가 버스나 철도 같은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리플A는 지난 2008년 이래 올해가 가장 자동차 여행객이 많은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9명은 자동차 여행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자면 아무래도 자동차 가스값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예, 다행히 올해 자동차 여행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가스값이 1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네.
예, 요즘 가스가 갤런당 $2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 정도나 떨어져서 자동차 여행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졌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고된 노동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서 어디론가 휴양지를 찾아서 몸과 마음을 쉬고 오는 거야말로 제대로 노동절을 즐기는 방법 같네요.
예, 물론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네. 예, 사실은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집에서 쉬면서 노동절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자동차 회사부터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할인해 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평소에 눈여겨받았던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또 집 뒷마당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여름 휴가를 즐기고들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라이언 크로논 씨 만나보겠습니다.
My name is Ryan Cronin.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Ryan Cronin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Outer Banks입니다. I want to talk about vacationing, going Outer Banks during the summer.
네, 라이언 크로논 씨, 버지니아 버크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앞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던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우터뱅크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아우터뱅크스 얘기 계속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우터뱅크스는 조용하고 멋진 해변이 있는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동해안 북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네. 남북으로 320km의 좁은 반도와 이 긴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이 동력 비행에 성공했던 역사적인 곳이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 기념비 같은 가볼 곳이 많고요. 네. 또 물 위에서 타는 오토바이라고 할 수 있는 제트스키나 낙하산을 메고 배에 긴 줄을 연결해서 이 공중에 떠 있는 패러세일링 같은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아우터뱅크스의 큰 매력은 다른 관광지에 비해 이 상업적인 면이 적어서 조용하게 머물다 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아우터뱅크스의 이 조용한 해변이 오히려 밤이 되면 뭐 여기저기서 큰 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해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라이언 씨의 형인 티미 씨가 밤에 작은 개를 잡으러 해변으로 간다는 얘기 잠시 들려드렸었죠.
Crabbing? So it's called ghost crabbing. So what you do is you go out on the beach when it's getting dark and these little white ghost crab, not the same as crab.
작은 꽃게처럼 생긴 걸 잡는 게 무척 재밌어요. 해가 지고 난 뒤 해변에 나가면 고스트 크랩이라는 희고 작은 개가 많이 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잡으러 가는 거죠.
네, 해가 지면 그물망에 있는 채를 들고 모래 위에서 이 개 잡는 거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그렇죠. 라이언 씨 가족들도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총 출동해서 매일 밤 개를 잡으러 해변으로 나갔는데요. 네, 다들 손에는 그물채와 양동이 그리고 손전등을 들고 있는데요. 아우터뱅크스 밤바다의 세찬 바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라이언 씨의 큰형 케니 씨, 또 세 아이의 아빠인 라이언 씨의 작은형 티미 씨, 자, 모두 손전등을 비추며 아이들 뒤를 따라다니느라 바빴는데요.
여기서 잡는 게가 일반 상점에서 보는 꽃게하고는 좀 다른 게죠?
네, 그렇습니다. 이 꽃게보다는 크기도 작고 껍질도 뭐 그다지 딱딱하지는 않은데요. 한국에서 칠게라고 부르는 작은 게와 비슷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고스트 크랩이라고 부르고요.
네, 갑작스런 밤손님 등장에 개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네, 특히 아이들이 등장하면 뭐 걸음아 개 살려라 하고 쏜살같이 도망가야겠죠.
네.
하지만 또 아이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물채로 잡아 올립니다.
네, 아이들이 완전 흥분했겠네요. 아이고, 밤바다를 저렇게 뛰어다니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스트레스 다 날아가 버릴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모래 속으로 냉큼 숨어버리는 개들, 손전등을 비추며 끝까지 따라가는 아이들. 여기저기서 추격전이 벌어지고요. 그야말로 달밤에 아이들과 개들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데요. 그물채를 들고 끝까지 뛰어가서 결국은 잡고야 말지만 또 너무 어린 개는 곧바로 바다로 돌려보내줘야겠죠.
And we try and tell the kids leave the little ones so that next year they'll be big. So only catch the big ones.
아주 작은 개는 잡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큰 것만 잡는데 그나마도 양동이에 가득 차면 바다로 다 돌려보내요. 아이들에게는 그 개들이 더 자라서 큰 개가 되면 또 잡으러 오자고 말하고요. 자연 속에 있던 걸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면 아이들에게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작별하는 시간.
Bye bye, crab. We're all going home. Bedtime. Say goodnight, crab.
Don't like pinch.
잠시나마 정들었던 개들을 돌려보내고 아쉬운 마음에 아이들은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참 애써 잡은 걸 놓아주려니까 아빠가 원망스럽기도 하겠어요.
네, 빈 양동이를 붙잡고 결국 울음을 터뜨려버린 아이도 있었는데요.
네.
뭐 그것도 잠시뿐, 다음날 아침 아이들은 또 새로운 볼거리에 들떠 있습니다. 야생마를 보기 위해서 다들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출발을 합니다.
아우터뱅크스에서 야생마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야생마를 보러 가는 관광 투어도 있는데요.
네.
라이언 씨 가족들은 트럭을 타고 밤에 개를 잡았던 해변의 그 모래 위를 달려서 야생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야생마를 보러 가는 길은 울퉁불퉁 길이 참 험했는데요. 운이 좋으면 야생말 무리를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땐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아서 관광객들의 애를 태울 때도 있습니다. 자, 과연 라이언 씨 가족은 야생마를 볼 수 있을까요? There once was a big brown horse. He loved to run, of course. He'd walk. He'd trot. He'd run. He'd gallop and gallop and gallop. I don't see any horses.
You have to watch for them over here.
여기서부터는 주위를 잘 살피라고 당부하네요.
말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서 가고 있었는데요.
Sometimes if we're lucky, they might have a whole bunch of them, whole family out here.
가끔은 말 가족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도 있어서 그런 좋은 광경을 놓치지 않도록 창밖을 잘 보라고 당부를 합니다. 야생말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에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도 잘 참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온갖 상상력을 발휘하며 말에 대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I can have a yellow gravy horse.
Yellow pink horse?
Yeah.
A white horse is there?
I've never seen a totally white one.
영화에서 본 말, 책에서 본 말, 뭐 그야말로 상상력 총 출동이네요.
그러는 동안 혹시 놓치지 않을까 창밖을 주시하는데요. 이제 라이언 씨는 말 배설물을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There once was a big brown horse. He loved to run, of course. He'd walk. He'd trot.
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야생 말들이 야속할 뿐이고 아이들은 이제 지쳐가는데요.
Maybe we're going backwards.
Because it's too dangerous.
Maybe we're really, really far at 101 billion miles away.
바로 그 순간.
There are horses outside.
Brown, right?
Yeah.
Wow. 나무 뒤에 숨어 있던 야생 말을 결국 만났습니다.
Lots of hay and grass. 드디어 만났네요.
네, 한 시간 넘게 트럭으로 해변 모래 위를 달리고 또 말의 배설물을 따라 꼬불꼬불 언덕길을 오른 끝에 멀리서나마 야생 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라이언 씨 가족한테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첫 시간에 라이언 씨가 아우터뱅크스를 가족 휴가 장소로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아이들 때문이라고 했었죠.
I came here as a kid. So and it's really especially for our area. This is really good family environment.
저는 아이들과 놀기 좋은 해변을 찾아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아우터뱅크스에 왔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조카들이 많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 여행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조카들도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요. 아우터뱅크스가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기에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네, 라이언 씨의 이런 바람대로 아이들이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라이언 씨 가족은 아우터뱅크스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요. 그런데 이 방송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많은 가족이 일주일 동안 도대체 어디서 먹고 자고 쉬고 했을까?
호텔은 아니고
네. 네.
두 살 된 조카에서부터 여든이 넘은 할머니까지 함께 지낸 곳이 어디일까 궁금하겠죠. 정답은 베케이션 하우스 맞죠?
그렇습니다. 아우터뱅크스의 특징 중 하나가 다른 유명 관광지 바닷가에 비해서 이 호텔이 적고 베케이션 하우스,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같은 이 휴가용 주택이 많다는 겁니다.
네.
미국인들이 뭐 1년 전부터 예약을 서두른다는 숙소가 보통 이런 휴가용 주택인데요. 이 휴가용 주택에서 미국인들은 뭘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김명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너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잠을 잘 잤니? 라고 하자 마이크가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잠을 푹 잤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Oh, that's good.
아, 잘 됐구나. 라고 하자 마이크가,
Yeah, thanks for asking.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leep like a lo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Today's expression is sleep. S-L-E-E-P. Sleep like, L-I-K-E, like a log. L-O-G,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라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통나무처럼 자다 인데요. 뜻은 세상을 모르고 자다, 죽은 듯이 푹 자다 입니다. 통나무는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꿈쩍 않고 푹 자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A log is a cut tree trunk.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어제 잘 잤느냐고 묻자 마이크가 세상 모르고 잤다고 했죠.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sleep like a log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I always sleep like a log when I sleep on my own bed. 라고 하면 내 침대에서는 항상 푹 잘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Laura is sleeping like a log. 라고 하면 로라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신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So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딘 마틴의 부르는 스웨이 들으시면서 이 시간 못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a lazy ocean hugs the shore. Hold me close, sway me more. Like a flower bending in the breeze. Bend with me, sway with ease. When we dance, you have a way with me. Stay with me, sway with me. Other dancers may be on the floor, dear, but my eyes will see only you. Only you have the magic technique. When we sway, I grow weak. I can hear the sound of violins long before it begins. Make me thrill as only you know how. Sway me smooth, sway me now.
other dancers may be on the floor, dear, but my eyes will see only you. Only you have the magic technique. When we sway, I go weak. I can hear the sound of violins long before it begins. Make me thrill as only you know how. Sway me smooth, sway me now. You know how. Sway me smooth, sway me now.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경제 개발은 미국의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성장과 개발 기회법은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 간 교역 정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정부 관리들과 기업계 지도자들,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난주 가봉 수도 리브레빌에서 모임을 갖고 올해로서 15년이 되는 아프리카 성장과 개발 기회법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법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많은 사업과 투자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가를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아프리카에서 나온 통계 자료들은 더욱 자유로운 무역과 국제 간의 투자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빈곤을 줄이는 데 극히 중요하다는데 양측 모두에서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5년 5월에 아프리카 성장과 개발 기회법을 제정하고 광범위한 아프리카 제품들이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프리카 성장과 개발 기회법은 자격 조건을 갖춘 나라 수를 늘리고 이들 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을 다양화했으며 그로 인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2014년까지 아프리카 성장과 개발 기회법으로 인해 석유를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미 수출액은 4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01년에 비해 약 250%나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비석유 분야 산업의 생산은 30만 개로 추산되는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아프리카 성장과 개발 기회법의 성공은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의회는 올 여름 이 법을 앞으로 10년 동안 더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프리카와의 무역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또 아프리카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아프리카 성장과 개발 기회법에는 추가의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즉 사하라 이남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개발에 여성의 역할을 늘리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조항의 추가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여성이 경제적으로 또 민권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회의는 강력한 수출 중심의 기업을 양성하는 방안, 아프리카 여성 생산자들을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유통 구조에 좀 더 깊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15년 회의는 최근에 아프리카 성장과 개발 기회법 연장을 축하하고 지난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 동안도 미국 아프리카 간 무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대화를 출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